야고보서 3번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위한 실행상의 미덕들 세 번째 야고보의 서신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 바울의 책들과 이에 관한 모든 라이프 스타디를 연구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빛을 받고 강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도록 감동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에 주의하지 않거나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의 문제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야고보서가 주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한 것은 불공평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책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계시 후에 주 37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 전까지 완전히 인식되지 않았던 신약의 일곱 권의 책 중 하나로 야고보서를 넣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 서신이 거룩한 말씀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 분명치 않았습니다. 결국 야고보서는 성경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균형 잡는 말씀. 야고보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는 매우 강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일상생활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완전하지 않고 완비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 이상을 보았고 절대적으로 이 이상을 위한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는 아내에게 쉽게 화낼 수 있으며 자매는 남편에 대해 합당한 태도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형제와 자매는 다 온전하거나 완비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야고보서에 있는 균형 잡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예입니다. 강한 경고. 균형 잡는 것에 추가하여 야고보서는 또한 매우 경건하지만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이상에 관해 분명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강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교회사에 의하면 야고보가 경건한 생활을 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야고보가 너무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무릎에 감각이 없어졌다고 전합니다. 야고보는 확실히 경건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그의 서신에서 기도가 강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은혜와 율법의 차이에 관해 분명한 관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그에게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분명한 관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저서 안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암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서신은 그리스도인의 행실과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을 강조함에 있어서 주목할 만하며 뛰어납니다. 이런 이유로 1장 4절에서 야고보는 믿는 이들이 온전하고 완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야 함을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안에서 균형 잡힘과 경고를 본다고 지적하는 것만이 공평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말씀에 간격이나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대해 균형 잡히지 않은 관점을 갖지 않아야 함은 중요합니다. 한면으로 이 서신은 야고보에게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분명한 관점이 부족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면으로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신약 27권의 책 중에서 14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중요하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부주의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군대의 군인을 애로 들 수 있습니다. 군인의 주된 책임은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하여 군인은 그의 개인적인 일상생활에 있어서 합당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군인, 전사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온전하고 완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위치, 야고보서의 역할은 신약의 책들의 배열 안에 있는 야고보서의 위치에 의해 나타납니다. 이 책은 바울의 14서신 바로 다음에 옵니다.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요한 제목들을 다룹니다. 우리는 이 서신들을 건물의 정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이 정문 옆에 작은 문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의 정문이 필수적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야고보서의 작은 문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균형 잡힘의 중요성.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균형이 됩니다. 아마 당신은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개인적인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방법이나 일을 다루는 면에서 매우 부족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많은 것들에 관해 지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비록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싸우는 좋은 군인이더라도 당신의 일상생활에서는 온전하지 않고 완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당신의 필요에 대해 그분께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중요한 일들은 잘하지만 어떤 실행상의 일들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의 그리스도인 생활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공급하는 첫 번째 것이 이 필요한 균형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야고보서는 또한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에 있어서 뛰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철저한 이상을 보는 데 있어서 그의 경건 때문에 방해받았으며 그의 종교 때문에 가리워졌습니다. 1장 27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관해 말합니다. 사람의 합당한 행동에 관한한 우리는 종교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더라도 아직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형제가 당신은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나는 이것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그분의 경륜을 위해 내 장래를 그분께 드립니다. 당신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런 형제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균형 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분명한 이상이 필요하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이 필요합니다. 매우 경건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분명한 이상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야고보서로부터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일상생활에서 경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싸울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싸우려면 우리는 합당한 전술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균형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한 면으로 그는 뛰어난 전사였으며 다른 면으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의 젊은 동역자인 디모데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주된 것들을 주의함에 있어서 우리는 개인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실행상의 자세한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중요한 것들보다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것들에 더 주의합니다. 사실상 추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중요한 것들 중 극소수의 것만을 주의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이고 경건할 수 있으며 많은 기도를 하고 믿음과 인내가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야고보의 모방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못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건하면서도 아직 하나님의 경륜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경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있어서 온전하고 완비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싸움을 싸우는 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균형 잡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볼 필요가 있으며 온전하고 완비되도록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생활에서 완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야고보서에 있는 균형과 경고가 필요합니다. 이 책에 대하여 우리는 공평할 필요가 있으며 바울의 서신들의 정문은 여전히 야고보서의 작은 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성한 생명에 의해 유혹을 대항함. 1장 2절부터 12절에서 우리는 이 책에서 다룬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위한 실행상의 미덕의 첫째 항목, 믿음으로 시련을 견딤을 보았습니다. 1장 13절부터 18절에서 우리는 둘째 항목인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서 유혹을 대항함에 옵니다. 13절부터 18절에 있는 첫째 항목은 유혹을 대항함이며 둘째 항목은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생을 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은 항상 어떤 출생을 통해서 분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출생을 갖게 하셨으며 그때 신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이 구절들 안에는 우리의 신성한 출생 때 영접한 신성한 생명에 의해 유혹을 대항함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로서 유혹에 대항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왔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신성한 생명은 우리가 유혹을 대항하는 수단이요 자본입니다. 이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예치되었으므로 우리에게는 유혹을 대항할 역량과 힘과 강함과 능력이 있습니다. 욕심에 의해 유혹되어 야고보서 1장 13절은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유혹하다 라는 헬라어 단어는 또한 조사하다나 시험하다 라는 뜻입니다. 2절과 12절에 있는 시련들과 시련의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이며 유혹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소입니다. 두 단어는 매우 가깝고 둘 다 고통받다, 시험하다, 검사하다 라는 뜻입니다. 밖의 환경에서 오는 괴로움에 의해 고통받고 시험받고 검사받는 것은 시련이고 안의 욕심에 끌려 고통받고 시험받고 검사받는 것은 유혹입니다. 시련은 2절부터 12절까지에서 다뤄지고 유혹은 13절부터 21절까지에서 다뤄집니다.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축복인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참아야 합니다. 유혹을 당할 때 우리는 구원, 즉 우리의 혼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심겨진 말씀에 의해 대항해야 합니다. 13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전반절에 유혹받지 않다의 헬라어 단어는 아페이라스토스로서 이는 조사받지 않음, 즉 유혹받을 수 없음, 유혹받지 않음, 유혹받는데 쓸모없음이라는 뜻입니다. 후반절에 유혹하다의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조입니다. 하나님 아닌 마귀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는 죄를 낳는 아비이며 죄로 인한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아담 안으로 죄를 주입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시련과 유혹.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우리는 두 가지 범주에 의해 고통받습니다. 첫째 범주는 적극적인 것이고 둘째 범주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첫째 범주는 우리를 시험하고 검사하는 시련과 고통을 포함합니다. 핍박과 고통과 어려운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를 조사하고 시험하고 검사합니다. 소극적인 것인 둘째 범주는 유혹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직장 동료들이 세상적인 어떤 형태의 모임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유혹하기 위해 사탄에 의해 사용될지 모릅니다. 당신은 또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유혹될 수 있습니다. 이웃이 새 차를 샀을 때 그 차를 보고 당신도 똑같은 차를 갖고 싶어 한다면 그것이 유혹입니다. 시련과 마찬가지로 유혹도 우리를 시험하고 검사합니다. 밖의 환경에서 오는 괴로움에 의해 시험받는 것은 시련이고 안의 욕심에 끌려 시험받는 것은 유혹입니다. 세상적인 모임에 참여하게 하는 초청이나 어떤 사람의 새 차를 보는 것이 우리 안에 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련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시련은 견뎌야 하지만 유혹은 대항해야 합니다. 시련을 견디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을 대항하려면 지혜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유혹을 대항하려면 신성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는 시련보다는 유혹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시련은 간헐적으로 당할 수 있지만 유혹은 날마다 심지어 시간마다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유혹이 잇따라 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은 학교에서 특수한 연필을 가진 동급생을 봤을 때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그는 유혹되어 똑같은 연필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연필 같은 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욕심의 병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이런 병균이 없다면 아무것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항해야 할 것은 사실상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이에 대해서는 지혜로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더라도 욕심을 대항할 능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욕심을 대항하려면 우리에게는 다른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재출생함. 우리가 보겠지만 18절은 우리의 아버지께서 신성한 실제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재출생했습니다. 신성한 출생을 통하여 신성한 생명이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소유할 뿐 아니라 신성한 본성을 가진 이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병균을 대항할 수 있는 강함이며 내적 능력입니다. 빛들의 아버지. 16절과 17절에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주심과 온전한 은사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에 의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주심은 주는 행위를 가리키고 은사는 주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빛은 하늘에 있는 발광체들을 가리킵니다. 아버지는 이 빛나는 것들의 창조주와 근원이십니다. 혹성인 달은 어두운 부분을 우리에게 보이는 회전이 있고 해는 달에 의해 가리워지지만 그분에게는 회전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바뀌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악의 유혹을 받을 수 없고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17절에 의하면 주심과 은사는 둘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17절에 있는 빛들을 영적인 빛으로 생각했고 여기에서 야고보가 하나님을 이 영적인 빛들의 아버지로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나는 이것들이 영적인 빛들이 아니라 해와 달과 행성들과 별들임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이 물체들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들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이 빛들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은 모두 그분에 의해 산출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그분이 산출한 모든 것의 아버지이십니다. 혹성들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빛들, 즉 발광체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야고보는 빛들의 아버지께는 변함이나 변형이나 회전에 의한 그림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수년 전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회전하거나 변치 않기 때문에 어둠의 그림자가 없음을 뜻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동안에도 내 안에는 이것이 참된 것인가에 대해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는 어둠이 없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나는 야고보가 이 구절에서 천체들의 움직임, 즉 궤도 안에 있는 행성들의 움직임이나 회전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마치 개기일식과 같은 어둠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그분께는 천체들에게 있는 것과 같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제 우린 야고보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의 견고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양계 안에 있는 천체들을 언급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회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유혹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견고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유혹하지 않으시며 그분은 유혹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견고하심에 대한 깨달음을 근거로 야고보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께서 결코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욕심에 의해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이 죄를 산출하는 유혹의 요소이며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분의 피조물의 첫 열매. 18절에서 야고보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의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낳으심으로써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 자신의 뜻과 그분의 의도에 따라 우리를 낳으셨음을 뜻합니다. 어둠의 근원인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빛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피조물 중에서 먼저 성숙하게 하는 활기찬 생명으로 충만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출생, 즉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수행됩니다. 18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신성한 실제의 말씀이며 삼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씨인 이 말씀에 의해 거듭났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피조물의 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인 새 예루살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분의 창조 전체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함의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심겨진 생명의 말씀에 의한 신성한 생명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의 씨가 되어야 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새 우주의 살아있는 중심인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것입니다.